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아주 오래전 80년대 말이었는지 90년대 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지 않고 너무 서두르지도 않으며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던 뭐 그렇다고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딱히 무언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방송 말미에서는 그들을 일본의 새로운 세대 오타쿠란 이름으로 소개를 하더군요. 오타쿠 사전적 의미로는 누군가의 존칭을 칭하는 덱 정도로 소개가 되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의 우리말 발음인 오도쿠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오늘 마련한 모모의 영화 보는 다락방 콜라보 특집 3탄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언제나처럼 저희 방송이 꼭 그렇게 들리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말입니다. 오타쿠와 애호가 사이 지금 시작합니다. 날이 날이만큼 네. 눈이 가장 많이 온 날.
아, 저, 네, 오늘 폭설이었어요. 네. 완전. 네,
그래서 오시는데 굉장히 좀 힘겨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인사도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렇네요. 급히 앉으시는. 네, 어쨌든 콜라보 녹음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녹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 이 얘기 안 하면 녹음이 안 한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팀들끼리만 또 하다가 또 이게 또 저게. 다른 팀이랑 또 하려고 그러는
이게 콜라보의 묘비죠.
이게 또 말이 또 잘 안 나오네.
석쌤의 오프닝을 뭐 들었다가.
다 잘 아는 분들이긴 한데.
우리 한 팀이었는데 그냥 찢어져서 방송을 했던 거.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오랜만에 뵙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너전 타쿠부의 조PD고요. 네, 저희 옆에는 오너전 타쿠부의 정신적인 지주를 자칭 맡고 계신.
네, 자칭이야?
네, 자칭 맡고 계신 송쌤 나와 계시고요.
나는 내가 인사, 자칭을 한 적이 없어.
인사도 안 해.
왜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좀 하세요. 저희 녹음 늦었어요. 제가 빨리.
아, 예, 예. 저기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송쌤 나와 계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십잡스의 콜라보인 만큼 우리 십잡스의 오프닝 담당자.
아, 백년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년 쇼를 네.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석쌤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십잡스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신영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봐요.
아니, 혹자들은 제가 오프닝을 해도 신영쌤이 하신 줄 알더라고요.
두 분 약간 목소리 비슷할 때 있어요.
저는 되게 완벽했죠. 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니, 뭐 이렇게.
아, 네.
난 서로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너무 좋아요.
외모를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목소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언제 오프닝을 했고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아, 여기 십잡스는 너무 분위기가 훈훈해가지고 아, 나, 저랑 안 맞아요.
훈훈해요?
아, 그런 것 같은데.
십잡스가 훈훈해요? 아, 그래. 어딜 봐서 훈훈해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니야?
서로 위해줄까요? 설마 그럴까요?
우리 오나저는 그딴 거 없잖아.
우리 서로에게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 나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되게 웃겼던 게 우리 이제 공지를 저희가 이제 우리 영다방 네 개 코너가 서로 움직이고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지를 통해서 밴드를 이용해서 다 같이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 오늘 콜라보 녹음을 적어놨을 때 보경 쌤이 보경 쌤이 아, 저 그날은 못 갈 것 같아요라고 십잡스의 보경 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십잡스에 거기에 답변을 안 해주는 거야.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냥 안 오나 보다.
네.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팀 중에 한 분은 아예 오늘 녹음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아, 왜 봉PD님이라고 말씀하시지?
그것도 인권 침해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는
같은 시간에 네. 저희가 두 가지 녹음을
때 내가 다 올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또 내일 영다방 1년을 마무리하는 떼토크를 준비를 했어요. 네 개의 코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쯤 듣게 되죠 그거?
23일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공지에 혼선이 있었던 거죠.
아, 전 열심히 한다고 길게 썼는데.
그러니까요. 그 길게 쓴 게 다 동일한 것 중이었던 거 봐요.
그 저희 팀원들은 원래 그런 거 잘 안 읽어요. 네.
약간 아유, 아니, 보고 싶은 대로
왜, 보고 왜 PD님을 왜 보내요? 없다고.
아니 나는 저기 봉 저기 PD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아유. 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한선쌤 안 계시고 봉이 어제 이지선다 형이잖아요. 네.
아니 그럼 뭐 어차피 나는 뭐 저기 왜 봉 PD님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뭐 일단은 괜찮아요.
네. 봉 PD님이 신원이라서
네. 바쁘시니까.
아니 뭐 네. 지금 저기 야근하러 가시고 있대요 어디.
그 야근 끝나고 네. 또 어디 가시겠어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집으로 가셔야죠.
깨가 쏟아지는지 깨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 봐 저렇게 부정적인처럼 역시 이 부정 스멜을 십자수의 콜라보에도 이렇게 뿜어내고 계시는 우리 송쌤.
들어가 보죠.
예. 들어가 예. 보죠. 예. 자 오늘
근데 네. 예. 예. 오늘 주제가 오타쿠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 아, 새로운 어떤 21세기형 직업 뭐 이런 건가 영화계. 네.
아 모르겠어요. 저기 저희가 예.
어떻게 보면 좀 오나전하고 십잡스가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됐을 때 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나전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름 지을 때.
뭐 완전이라는 예, 얘기도 있었고.
네. 네 맞아요. 있었죠. 그 완전 그 오타가 났을 때 오나전 이렇게 치게 되는
네.
예. 그게 좀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이 콜라보 준비한다고 그랬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아, 뭔가 그러니까 정통은 아닌데 약간 빗나갔는데.
뭔가 네. 뭔가 이들이 모인 거야. 제가 오타다.
아니 근데 그게 또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패널급으로 나오신
그죠,
게스트 아니 게스트로 이제 초청이 된 송시영 쌤.
네. 굉장히 사실은 일 바쁘시고 지금 힘드시다고 아, 하시면서도
네.
그
와중에 이렇게
오늘 내 얘기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네. 그러다 힘들게 오셨어요. 네. 사실은.
아 근데 솔직히 왜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제로 나는 저기 오타쿠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가 네. 오늘 모인 이유는 이 나머지 세 명이 송 쌤을 물어뜯으려고 온 거고 송 쌤은 방어전을 하러 왔다.
아니 그 나는 오타쿠도 개념?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애호가 처음에 네, 그 그냥
저는 사실 거.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오타쿠와 애호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굉장히
네.
많고요.
그 기준을 네. 어디 두고 계신 건지. 네. 그래서 본인의 위치의 재설정과.
그래서 오늘 네. 석쌤께서 자료를 네. 준비해 오셨는데.
아, 자주 소리 들리지.
네. 아유.
100분 토론인 줄.
오늘 그 오타쿠와 이제 애호가라는 거에 대한 네.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네. 한다는 석쌤의 또 이 자료 정신.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이 아, 아이템이 그, 잘 살면 100년 쇼로 다시 한번 가는
아, 그렇죠. 저는 네. 이거를 계획하기 때문에 아마 시즌 3 뭐 가면 100년 쇼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염두에 깔고
네.
네. 뭔가 좀 해보자. 네.
그럼 그렇죠. 저는 그걸 위한 징검다리 겸 아, 희생양인가요?
아니요. 근데 네. 오늘 완전히 희생되진 않으실 네. 거고요. 100년 쇼에서 출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갈라버리진 않을 거예요. 네.
아니 뭐, 야, 이거 뭐, 아, 나 진짜 이 눈길과 이 뭐야 그 엄청난 그 파고 속에서 이제 해치고 왔는데 이게 좀 그러네.
제가 송쌤을 네. 이제 송쌤에게 이 주제를 얘기를 했을 때 송쌤이 또 이 주제 정하는 날 회의는 안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나 안 오는 날 꼭 이런 식으로 정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편안하게 송쌤 아 뭐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라고 그만 얘기를 했어요. 함정을 판 거죠 사실.
제가 요즘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꽃누나.
아, 네.
그래서 김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요?
어차피 할 건데.
맞아.
어차피 할 건데 뭐 이렇게 안다라고 복다라고
그러니까.
하니.
아니 뭐 근데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나는 사실 이거.
오셨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으니까 오긴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그 이래저래 좀 심란하고 좀 부침이 좀 심한 시기인지라 그랬는데 아. 그러네, 아무튼.
제 기억에 우리 이 지금 팟캐스트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송쌤이 좀 힘든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때도 좀 힘들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그쵸. 그때도 배터리가 방전이 거의 나의 정도였는데. 네,
그때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네. 뉘앙스가 좀 있으셨는데.
그나마 1학기는 좀 한가하니까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10회가 이렇게 잘 넘어왔는데 끝에 머려서 또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오시 네, 그렇죠. 네.
연초와 연말이 항상.
네. 아, 제가 좀 그런 편이라. 네. 사실은 저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것도.
네. 아, 어떤 거예요?
예, 네, 그, 저 한 번 두세 번 하고, 아, 못하겠다 그냥 나가버릴 생각이었는데.
메인이신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홉 번, 열 번씩.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모모 네. 영다방이 색깔 내고 있는 게 제일 많은 색깔 내고 있는 게
강렬한 색깔. 네.
너무 색깔이 드러나서 참.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고 하기에는 뭐 한 회 끝내지도 못한 코너.
아니 뭐 지금 다음 거 준비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얘기하신다 얘기하신 것도 많고. 거의 뭐
저희는 미리 준비 안 해요 사실.
시즌에 4가 다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많아진 게 얘기하고 싶은 거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럼.
준비를 한 건 아니죠. 이제 지금 우리 그 녹음 앞두고 있는 워킹 타이틀. 네. 또 어바웃 타임이 개봉을 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딱 크리스마스니까라는 얘기 때문에
또 해드려야지 또 우리 또 네. 커티스 또 형님이 또 이렇게 간만에 또 연출하시는
그런데 작품이니까. 저희 그 다음 작으로 네. 얘기했던 호빗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죠 선생님
네. 아 예, 예
그렇죠
예.
아 저 어제 한 시간 전에 기사 딱 떴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대한극장이 미어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그 HFR
그거는 힘들겠더라
HFR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서울에
어디요?
종로극장이요
아, 종로극장?
네.
아 그게 대한극장이 아니었나요? 종로...
대한극장이었나? 네,
대한극장이에요
아, 종로구에 있는
네, 종로구에 아, 있는 대한극장 그래서 아, 거기서
네, 대한극장으로 밀릴 것 같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어저께 돌았던데
거기서만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한 군데
그... 옛날에 그 개봉관이 이제 항상 명시되던 그 시절로
그것 네. 때문에 네. 울산으로 원정을 많이 가겠다라는 분들도 생겼어요. 왜냐면
서울 지역만 좀
IMAX를 봐야 되니까.
그쵸? 아니 네. 뭐 일단은 울산이 한국에선 제일 큰 IMAX관이기 때문에. 근데 왠지 왜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까 이런 얘기 간질간질하게 하면은 네. 송쌤이 네. 우리가 또 모르는 얘기들을 또 꺼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스멜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네. 저기 뭐 메가박스 M2 같은 경우는 영사기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네. 거기서도 네. 제대로
HFR 안 된다고 못 트는 상황이고.
네. 네.
그렇죠. 기대해 볼 수 없는 건가요? 이제 개봉할 때까지.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빨리 개선을 펌웨어가 빨리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업데이트가 빨리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걸리겠죠.
네. 아 이제는 영화 이제 개봉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첨단 기술 이걸 앞다투는 그런 게 돼버려갖고.
피터 잭슨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기술을 지금 접목시키다가
약간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감독이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얼리 어댑터가 자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잖아.
지금
함께 누려요라고.
그 시스템을 또 네. 다시 갖춰야 또 이게 그 버전으로 지금 또 틀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또 제한이 있어요. 또 극장에서도
시사회도 네. 이번에 돌비에서도 네. 그 아트머스인가 못한다고
아트머스
네. 네. 그 못한다고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서.
아, 네. 네. 아, 그러면 또 알 수 없죠. 네.
저는 그런까지
알 수 없죠.
그런까지 네. 힘이 없습니다. 예.
아,
제가 메가박스 관계자도 아니고.
아, 예. 디테일이 좀 약하네. 확실히.
아니 그 역시 기사에서 툭툭 나오는 거 던지는 거예요. 뭐 있나요?
그렇죠. 네. 그 디테일들은 이제 네. 어떻게 에오가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오타쿠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이고 또 이쪽에서 전문가 집단이 있고 또 매니아 집단이 있고 또 나뉘어지니까 층이. 네.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일단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네. 이거를 사전 찾아봤는데 네. 뭐 일반적인 사전도 있고요. 문화 사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사전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것. 그다음에 네.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오타쿠라고 하면
네.
그냥 뭐 애니메이션이나 SF 영화 등 취미 사물을 뭐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말에 대한 어원은 그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님 누구님 PC통신에 했던 것처럼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누구 댁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었다가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게 예전에 이제 그 유아 살인 사건 일본에서 굉장히 네. 큰 사건이더라고. 아시 형성님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잘 모르는데. 네.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의도적인 거짓말 막 이런 느낌.
아니 아니 저 진짜 잘 몰라.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방을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비디오가 600개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오타쿠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쓰이고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좀 개선됐던 게. 그 오타쿠였던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굉장히 창조하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네.
뭐 대표적인 안노이대학교 같은 감독들이 예방결론 내면서
네.
뭐 나는 오타쿠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오타쿠가 다시 이제 긍정적인 형상으로 많이 가고 사회문화 현상도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그 정도 사항이 아마 기본 오타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뭐 또 기사도 되게 많고 있긴 한데 가장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네.
그 뭐. 방 하나에 한 3면 정도가 DVD로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좀 네. 편향돼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잖아요. 오타쿠라고 했을 때 그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 안경 뚱땡이라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네. 많이 좀 돼 있고요.
그 배낭 크고 말고 막.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안 좋게 돼 버렸던 그렇죠. 예, 그런 게 또 있는데.
근데 논문 찾아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그 파프리카 애니메이션 보면은 네. 거기도 그런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물론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여주인공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네, 거기서도 안경 뚱땡이 네, 네. 정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스케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뭐 안경뚱땡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그런 외모를 비하하면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을 오타쿠들이 그런 외모를 꼭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말투도 그 외관상으로 얘기하면 말투 같은 것도 뭐 미미짱 막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 대해서 네, 네. 뭔가 그런 선망을 넘은 너무 사랑하는 네, 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가진 안경뚱땡이들의 모습을 가진
사실 그 뭐지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네.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어떤 미디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우리한테 그렇게 그냥 일종의 학습됐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인식이 된 거지 우리가 2차적으로 인식이 된 거지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화된 건 아닌 것 같고 어때요, 홍수?
아까부터 네. 좀 노려보시고 계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참 난감해가지고
그리고 그 네. 방금 이렇게 저기 조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하이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약간 어눌한 톤의 그 약간 의사소통이 약간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누군가를 만나서 얻게 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미디어 만화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코미디나 이런 설정에서 좀 온 것 같아갖고 어떻게 보면 좀 외모로 비하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많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있는 건데 하나의 문화적인 전문가로
그, 예, 그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네,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이 방대한 주제를 이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오타쿠에 관련된 건 사실은 일본 내에서보다 영미권에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서 그쪽에서 이제 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도 네. 유명한 학자들도
예 그럼 뭐 프랑스나 그쪽 영미권이나 아니면 그쪽 서구권에서 예. 굉장히 역시. 그 시선을 달리하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달리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을 나온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문화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은 차별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다른.
다름.
네. 다른 건데, 네. 단지 다른 거예요. 사실, 오타쿠들이 무슨 뭐 흉기를 가지고 다녀서 뭐 등에 칼을 꽂는다든지 그런 짓 안 해요.
관심의 종류와 네. 그 깊이가 좀 다른
오히려
거라고
뭐 오히려 보면 되나요? 다른 그 소수자들보다 훨씬 더 온순해요, 사실. 그럼 보면 뭐 초식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차남이라고 하는 예.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에도 나오는 캐릭터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는 사회 부정자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수능에 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재미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으시는 네. 미소가 마치 아니, 이렇게.
아니, 저는 사실은 오타쿠는 네. 아닌데, 네. 오타쿠라고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수준이 낮고, 일단은 관심 분야가 굉장히 방대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 제 주변에 꽤 있었죠. 옛날에 꽤 네. 있었고요. 제 뭐, 직속 후배 같은 경우는, 저런 애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그 인식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차이를 차별로 바꿔주는 캐릭터일 수가 있겠구나.
아, 차별을 차이로 바꿔주는?
그쵸.
아, 예, 예.
그러니까. 쟤만 보면, 아, 저거 좀 내가 봐도 심한데 싶은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 예, 반대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네. 대학 다닐 때 있었는데, 네. 또 제가 애니메이션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을 또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 제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서클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발기인 다 모집해가지고 저랑 이제 몇 분이랑 뭐 한 30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발긴대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활동을 했어요 저희는. 근데 그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그 충족이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애니메이션 팬들, 전에 애니메이션 동아리였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 루트도 제한적이었고
네, 네.
방법도 제한적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 했던 게 그 뭐 강당이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이제 천막 천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상영 상영을 네. 네. 네, 대여를 해가지고 그때는 네. 또 프로젝트 빌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네, 학생이 막 한 대 있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역사책 약간 책장 넘기는 느낌인데 네. 몇 년 전이죠. 수십 년 전 얘기 같은데.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네, 그게 불과 그러게. 그게 아 그래도 뭐
90년대 중반
15년 정도. 네. 15년 전 일이네요. 그게 네, 그래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14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근데 또 제가 운이 좋았는지 운이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진성 오타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그 동아리에 정말 네. 정말 아 쟤들은 딱 100m 밖에서 봐도 어 스멜이 다른 거죠.
스멜이
네, 스멜이 다른 거죠.
아우라 오라 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 주면
되나?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묻어가는 케이스였어요. 걔들한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좀 해보자 그러면 뭐 A부터 Z까지 그 다음날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스터 제작부터 해서 우리 이제 상영회 할 때 포스터 제작부터 해서 그때 이제 테이프 같은 거 이제 용산 같은 데 가서 막 구해오고 그랬잖아요. 레이저 디스크로 이제 저기 복사해가지고.
그렇죠. 아 VCD 뭐 그런 건가요 그게?
아 VCD는 취급을 안 합니다. 큰일 났으실 거잖아요. VCD 상영을 하는데 VCD 같은 그 저지를 하듯이.
아니 레이저 CD 그게 뭐죠? 레이저 디스크?
그게 LD. LD 시절, 아. LD 시절이죠. 심지어는 저희 동아리에는 그 일본에 가가지고 LD를 사오는 애가 있었어요.
아, 네. 대단한 거네, 그 당시에.
그, 저, 뭐, 이렇게 좀 방학이나 이럴 때마다 애가 그 정기적으로 네. 그 시스템이 아예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테이프 복사해 와서 이제 상영회를 하고, 네. 네, 학교에서.
방금 그런 반응이 네. LD 얘기할 때 그 네. 취급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반응이 약간 네. 좀 그 시절에 그때 배워놓은 게 좀.
아니, 왜냐면 그 VCD는 네. 그거는 정말 화질이 정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컴퓨터로 재생을 해도 굉장히 안 좋은 화질이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캠판의 느낌인가요? 예, 예. 요즘에 얘기했을 때?
아니요. 핸드폰으로 따지면 예. 시티폰 같은 느낌? 한 시대 풍미하다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티폰 같은 느낌인데 아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 시티폰이 뭔지 모르시겠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뭐지? 네. 1994, 1997 할 때 그런 거 안 나와나요?
그건 삐삐
아, 아니야. 그때는 삐삐 시절.
아, 아니요. 94년도에요. 4년도에 시티폰이
있었죠.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그걸 들고 다니고.
일반적이진 않았죠. 네. 네.
저도 그 기지국, 그 뭐, 기지국 같은데 근처에 가야만 통화되는 거.
공중전화.
공중전화 옆에서 그쵸? 통화하다가 공중전화. 버스 지나가면 통화 끊기고 이러는 거였어요. 네.
공중전화 부스에 이렇게 해야죠.
맞아.
저거가 네. 되는.
그때 네. 기지국이 그렇게. 네.
전 삐삐 들고 다닐 때 그런 핸드폰이, 그러니까 그런 시티폰이라는 개념을 듣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삐삐 그쵸. 저 쓰고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그 기지국 인프라가 이렇게 아주 원활하지 않을 때여서.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오타쿠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는 그 뭐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시대마다 또 이게 어떠한 그 결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본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비하하고 막 뭐 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전차남 같은 거에서 뭐 약간은 좀 비하하는 듯한 패러디도 하고요. 네. 뭐 만화 나이트 노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나이트 노벨이요?
네, 그 가벼운 그 품으로 이제 쓰는 네. 일종의 그 팬픽 같은 그런 네네. 소설 얘기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네. 보는 소설이에요. 그 거기 나이트 노벨 시리즈 중에 그 널 오타쿠로 만들어줄게. 날 리얼충으로 만들어줘. 뭐 이러한 그
리얼충?
네, 리얼충. 그러니까 일본 사람. 네. 아~ 네. 뭐 이러한 소설이 있어요. 네, 맞나 모르겠네. 아, 널 오타쿠로 만들어줄 테니까 날 리얼충으로 만들어줘.
이러한, 그 제목이군요.
네, 이게 네. 이제 나이트 노벨 그 제목이자 또 최근에 인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만화로도 이제 그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처절해요. 정말 진성 오타쿠가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해서 펼치는 정말 처절한 사투리랄까. 네.
어떻게 코스프레 하나요? 일반인 코스프레를.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뭐 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주인공이. 네. 근데 진성 오타쿠야. 완전.
중고등학생 나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첫 학기 되고 이제 학교도 이제 진학을 하게 되니까 나 이제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요번에는 난 무슨 일 있어도 일반인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일반인처럼 지낼 거야. 사회에
평범하게 지내겠다.
부적응자라는 낙인 찍히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 틀어지게 되죠.
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소녀가 또 오타쿠가 되어가고 이제 얘는 이제 그 뭐야 난 일반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교감을 하고 이제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아, 그럼 그 제목은 그 소녀가 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제목에 대해 해당하는 대사는?
그 오타쿠 학생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오타쿠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일반으로 만들어줘.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인식이 두 가지예요, 사실. 그러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디어가 만들어낸 또 저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또 그게 또 일종의 또 서브컬처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동인지라고 해서 이제 팬들이 아마추어 만화 같은 걸 또 만들어서 예를 들면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에반게리온 캐릭터 가지고 뭐 자기 식대로 뭐 주인공들끼리 막 연애시키고 심지어는 뭐 동성애도 시키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일본 문화의 힘은 사실 오타쿠들한테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본 대중문화의 힘은 일단 그 사람들은 소비를 해주니까.
네. 마이크를 넘겨. 네.
네. 아, 듣기만 마이크, 나오네?
마이크를 던지고. 아니, 마이크를 왜 던지고 그래? 네,
급지 않으면 마이크를 던지는데? 그래. 야, 근데 날 보고 왜 나오라 그런 거야? 그럴 거였으면. 결국. 입에 뭐 물고 있구나.
구애. 구애를 참고 10회에 터지는.
네. 안 참았어요, 우리 팀들은. 우리 팀들은 매해 안 참았어.
그래도 서로 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젠틀해요, 네.
아, 모르죠.
아, 잘랐나요, 거기? 다 편집된 건가요?
아니, 뭐 아무튼.
제가 죄송해요. 내가 오빠가 뭘 씹다가 네. 마이크를 넘어뜨렸어요.
그러게요. 예, 참.
근데 지금 그런 거 보면, 문화사전이라고 그런데 보면, 일본은 네. 오타쿠 문화,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오타쿠 형태들이 다 있다. 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에서 더더욱 이 오타쿠 문화가 굉장히 좀 뭐랄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커질 수 있었던 게 거품 경제가 굉장히
그렇죠. 예.
그 심했던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 대중문화에서 가장 핫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또 오타쿠 문화의 가장 또 절정기? 왜냐하면 뭐 지금도 오타쿠 문화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로 그때는 작동하던 시기예요. 심지어는 오타쿠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차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시기였으니까 그게 그 유명한 가이낙스, 네, 가이낙스 아닙니까? 뭐 나디아, 에반게리온 진짜 진성 오타쿠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 이유가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 뭐랄까 그 더 이상 그 세대들은 더 이상 뭘 해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한테 더 행복한 길을 찾게 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기가 또 그렇게 돼서
그거는 뭐 지금 현재가 더 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워낙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뭐 이제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거야 막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초반 이제 버블이 이제 꺼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층들이 그 당시에 예.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뭐 2,300을 벌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데다가 워낙 물질적으로 풍요롭던 시절에 이제 자라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감수성 자체가 문화라고 하는 것도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한국으로 치면 유신 시절에도 이제 문화 꼽히긴 했습니다만 그때 왜곡된 그 결로 이제 막 표현하게 됐죠. 예를 들면 뭐 약간 좀 에로틱한 대로 이제 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음성적인 문화로 튄다든지 그랬는데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럴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모든 소재가 다 가능했고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산업이 워낙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만화랑 애니메이션 산업이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그걸로 못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사실 그 시절의 작품들 보면 대단해요. 이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작품들이 쏟아지던 시절. 한결같이 사회주의 사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뭐 아나키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사상을 이렇게 부추기는 뭐 그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건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복적인 네, 뭐 내용이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럼 정치적인 뭐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 뭐 혼내, 뭐 다떼마에 뭐 이래가지고 막 제가 지금 일본어 제대로 썼나 모르겠네. 하도 요즘 가물가물해서 겉마음과 속마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르다가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깊숙하게 파는 거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자체에서 용인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존경을 하는 문화가
아,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네. 실제 직업의 귀천보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높게 쳐주는
이제 그것이 그런 문화 자체. 그것이 이제 대중 문화랑 결합이 되면서 그러한 분위기와가 대중 문화와 이런 소비 문화와 결과적으로는 그걸 감싸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게 조우를 하게 되면서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본 특유의 오타쿠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오타쿠 문화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라든가 이런 대중문화 그리고 예술 쪽에 애니메이션 영화 산업 쪽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거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걸 같이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 오타쿠들이 없었으면 일본의 대중문화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쪽은 거의 벌써 붕괴됐을 겁니다.
요즘에 네. 우리가 지금 영화도 이제 많이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 시대의 그런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오타쿠들 이전부터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좀 대표적인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2차 판권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오타쿠들에 의해서. 오타쿠들은 무조건 정품을 삽니다.
네. 그게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아, 이거 제가 글로션이라고 그러던데요.
제 예전에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오시마무르가 이제 부산에 온 적 있어요. 원래 그 양반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누구요?
오시마무르.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 감독.
네, 공각기동대 감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오시마무르는 다 알 거야.
보통 저는 이렇게 찝어드리는 역할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아, 참 그것도.
네, 함께 나눠야 돼요.
네, 계속 듣다가 네. 듣다가 네. 내가 찝을 곳이 어디 있나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시마무르가 사실 아 요즘에는 작품이 뜸해가지고 아, 그렇죠. 모르는 분들도 네, 많을 수 있는데 텐데. 저희 시절에만 해도 오시마무르는 재미없기로 유명하지만 무조건 봐야 되는 작품이에요.
아, 그것도 뭐야?
아, 근데 있었어 왜냐면
아니 그런 게 있어.
그것도 뭐야?
그런 거 있잖아. 그 지적 허영심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 작품을 좋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좀 현학적이고 막 좀 네. 그래서
문화의 내용을 좀 알면 아까 인문학의 내용을 좀 알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명쾌하게 안 나오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그게 안
요즘 나오는
그
공각기동대 시리즈가 아니라 예. 오시마무로가 만든 공각기동대 그 작품이 두 편이 있거든요. 그 극장판 두 편이 있는데 그거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극찬을 받았던 분인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활동은 하고 계시죠. 근데 예전만 못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양반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먼 데는 못 가는데 이제 부산을 배 타고 왔어요 한번. 예, 뭐 부산 국제 환타스틱 영화제인가? 그 뭐 1회인가 2회 때까지만 하고 없어진 영화제인데 그때 이제 그거 90년대 후반이었던 거예요. 그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90년대 후반이었나? 99년인가 200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오시마무르라고 왔던 게. 우리 또 동아리들 네 명을 끌고 제가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오시마무르를 보기 위해.
무궁화호를 타고. 네, 그 시절은 KTX도 없던 시절이고 무궁화호를 타고 새마을호는 비싸니까 무궁화호를 타고 그때 몇 시간이 걸렸더라 아마 다섯
한 7~8시간
걸렸어. 5시간 더 걸렸을 텐데.
5시간 반이가 걸렸다.
더 걸렸을 거예요.
아니요, 새마을이 4시간 걸렸어. 네.
그때 이태밤을 자고 왔는데 그때 잤던 여인숙의 그 이상한 냄새를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필 그 냄새를 잊지 못해요?
이상해요.
좋은 기억도 있어요.
저는 네. 그 오시마무르에 대한 건 아닌데 네. 다른 기억이 있어요. 그 건담 만든 감독이 누구죠?
아 토미노
요시 아우 내가 하여튼 그 네. 네, 저도 있어. 네, 이름을 아, 저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아,
근데
네. 몇 년 전에
그분이
봤던 분이
2009년인가 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온 적이 있어요. 10년인가 2010년인가에
제가 그때 갔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예, 네. 네, 거기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영화 상영이 아니라 별개로 행사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토미노 요시유키 맞네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그 사회자 분이 그 자리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님이 나오십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옆으로 손을 이렇게 딱 손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순간, 그 장내에 한 꽤 많아, 500석 이상 규모의 큰 대강당이었는데 거기서 모두가 다 기립해서
난 안 일어났는데?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두가 기립을 해서 네. 정말 저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정말 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그 요번에 그 부천 네. 애니메이션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거기 못 보 네.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또 가이너스 또 찬이 멤버들이 와서 또 그걸 했었거든요. 그 관객과에 대한 비슷한 행사를 네. 했었는데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전국에 있었던 진성 오타쿠들이 다 모였다거든.
정말 저는 그때
저는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갔어요.
아, 그 이번에 보니까 데프콘이 거기 네. 홍보이사 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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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뭐 했다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네,
TV 많이
그 친구 아니 그 친구라고 했잖아요. 데프콘이 나보다 나이가 많던가 뭐 아무튼 모르겠는데
데프콘 씨.
예. 네. 데프콘.
그분도 오타쿠죠. 그분이 오타쿠죠. 어떻게 보면.
데프콘이요? 저는. 아 진짜요?
천원 돌파 그레나간 엄청난 팬입니다. 그 보니까
아스카 네. 팬이라고 그때 에반게리온 관련
그쵸 이제 그 아니 그 스텝들이 또 만든 게 그레라간이니까
네. 아까 그 제가 하던 얘기 잠깐만 네, 마저 더 네, 하면은 네. 재밌는 현상 하나 본 게 뭐였냐면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그 모두가 기립하는 그 자리에 커플이 왔어요.
네.
근데 그 자리를 커플이었는데 보통 그렇게 커플이 왔다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왔겠거니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네.
반대였어요. 어머. 여자분이 빨간색 건담 티셔츠를 입고 남자친구를
대박이다.
네.
네. 대박이네. 네. 요즘에 응사에서.
기억이 납니다.
저도 10년 만에 제, 저기 뭐야, 대학교 후배를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여자애. 네, 동아리 후배.
아마 둘 다 좋아했으니까 왔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사실 그 감독님이랑 뭐, 잠깐 얘기, 뭐, 대화도 나누긴 했었는데, 그때. 그러네요. 그런데 저 감독님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네.
아, 근데 정말.
치매 오락가락.
이상하게 오시마무로랑은 이게 이름 외우는 게 좀 다르게 어렵더라고요.
그 오시마무로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그때 관객과에 대화 때 제가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감독님은 저기 그 일본 현지에서는 오히려 인기 없고 그냥 변두리에서 걸리다가 막 저기 막 한 열에 걸리다가 간판 데려가고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당돌하게 물어본 거죠.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는 오타쿠들 없으면 벌써 저희 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오타쿠들 사주기 때문에 DVD랑 테이블 사주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이 없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것들이 오타쿠의 긍정적인 오타쿠가 미친 영향력이라든지 오타쿠의 블루오션 오타쿠의 힘이잖아요. 다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누군가를 지명해서 오타쿠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어떠면 좀 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 의미가 좀 그 오타쿠라고 떠올리는 것 자체가 사회부적응자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타쿠라 그러면은 아 얘는 현실에 뭔가 이러지 못하고 뭔가 가상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쌤을 우리가 오타쿠다라고 송쌤에게 얘기하면은 송쌤은 무조건 전 외운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송쌤은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오타쿠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송쌤은 자신이 오타쿠라는 그런 성역에 접근하기에는 나는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애호가다.
그럼 레벨이 안 돼, 레벨이. 네,
그래서 자지 이제 레벨을 깎아서 얘기하시는 거가 애호가이신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오타쿠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 그러니까 이미지, 아니라는 거죠.
이미지가 좀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 뭐 네. 그것도 사실은. 있고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왜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저는 네. 좀 궁금한 게 그런 자본주의를 수용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기에는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사회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순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회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그건 대체 뭔지.
그게 그러니까는 아 이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난 정말 지루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자를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자르기만 해봐. 자르기만 해봐. 그냥.
생산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생산성이요?
네.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그 일본의 또 정치 사회적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구로 따지면 사실은 일본의 그 버블 경제 시기가 60년대, 70년대였거든요. 서구에서는. 근데 그때 서구에서는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었냐면. 일본에서처럼 내면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영역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오히려 외부로 발산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 많았죠. 예를 들면 68혁명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에 그 68혁명이 실패를 하게 되죠. 전공투 세대라고 해서. 그 도쿄대에 가면 불타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무슨 뭐 특촬물 얘기할 때 그런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의식이 있었고,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그때 전공투 세대에 있었던 상당수 세력이 문학의 쪽으로 또 들어가게 돼요. 물론 정치사회 쪽으로 다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문학의 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가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게 돼요. 영화나. 네.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염세주의적인 시각으로 그 일본 사회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를 그대로 그 수혜를 받았던 또 젊은 세대, 그 이후의 세대.
네.
거기다가 또 무지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고, 일본이 그래도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의식? 뭐, 그리고 뭐 목적의식? 그런 게 약간 흐릿해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70년대, 60년대까지의 그런 서구에서의 그런 분위기,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때의 젊은이들하고는 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그 일본의 젊은층들도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예속이 된 상태였고, 전체적인 그 전 세계 자체가
네.
뭐 세계 체제의 뭐 흐름 속에서 뭐 그렇게 된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일본 사람들이 또 그런 패배감을 한번 맛본 상태였고
네.
예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다음 세대까지 전승이 돼요. 이게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넘어왔는데 그게 그 오타쿠랑 그럼 어떻게 연결이?
그러니까는. 밖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으로?
그 안으로 그리고 네. 이제 내부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생산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했던 거죠.
문화를 소비만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저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공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이미 풍요하고요.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그 물질에 길들여지다 보면 되게 나약해져요. 그게 사실 60년, 70년대까지는 그 저항적인 정신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 심해지거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상당수의 그 오타쿠로 지칭되는 상당수 사람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사회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네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 인식을 짚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오타쿠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가이나스의 에반게리온을 만들었던 안노 히데아키 같은 사람들이 니들 그러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다 죽어라. 나는 메시지를 신세계 에반게리온 두 번째 극장판에서 밝힌 거죠.
아,
네. 진심은 너에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죽고 마지막에는
다 물로 만들지.
관객석을 비춰주죠.
네.
그 작품 안에서. 그게 그거예요. 니들 그 어두운데 그 뭐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서 텔레전이나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소통을 해라. 네트워크를 해라. 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이제 너희들의 네. 에이트필드를 이제
그게 사실은 97년도 96년도 97년도 거의 정점이었어요. 그 98년도 이때까지가 거의 정점이었어요. 일본의 오타쿠들이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화의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Been a fool, been a clown, lost my way from up and down, and I know.
Yes, I know. And I see. 딸랑딸랑 구세군 방울 소리, 포근한 벙어리 장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뜨끈한 군고구마, 사박사박 조용히 내리는 하얀 눈, 꼭 마주 잡은 두 손. 겨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모모의 영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Don't care.
Say goodbye, adieu. It's time to say goodbye. 그 지금 이제 얘기해 온 게 이제 아무래도 오타쿠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그 아까
초두에 서양에서 오타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일본에서 만든 것이 아닌 그 헐리우드나 이런 해외에서 만든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오타쿠의 문화를 좀 수혜받는 부분도 좀 있어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는 그런 네. 평이 나온
그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고 많이 다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의 매니아층도 더 무서워요.
네.
특히나 이 코믹스, 네, 마블이나 DC 계열, 그러니까 뭐 슈퍼 히어로물들 좋아하는 층에서는 굉장해요.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그 만화책이 일본이나 뭐 이렇게 동양권처럼 이제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그 분량만 찍고 이제 말아버리거든요. 그 에피소드도 뭐 한 권으로 다 완결이 되고 만화가 저희 동양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도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작가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수집을 해요. 네. 사람들이 수집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 오타쿠들하고 비슷하게 결국에는 이게 막 대중문화가 범람을 하게 되고 어떤 게 옥석인지도 모르게 되고 특히나 영화 같은 경우가 소재의 고갈에 대한 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찾게 된 게 돌파구로 찾게 된 게 슈퍼 히어로물들이었고 슈퍼 히어로물이 굉장히 그 버전도 많고 역사도 오래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슈퍼히어로랑 이런 오타쿠 서양의 오타쿠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멀리 그려지는 그 인물이 하나인데 잭블랙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맡아서 출연을 했었죠.
그. 잭블랙도 잭블랙인데 그 네. 미국 그 시트콤 중에 빅뱅 이론
아,
보면
아 거기는
셸든이 거의 뭐 네. 거의 진성 오타쿠 중에서도 뭐 네. 엄청난 진성 오타쿠죠. 그
네. 근데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타쿠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하는 문화 소비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선 그 서양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수집을 하거나 거기에 열광하는 문화가 되게 보편화가 원래 예전부터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야구를 스포츠를 좋아해서 야구 팀 하나를 좋아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뭐 여기 동양권보다는 서양권 뭐 미국이나 아니면 저 이런 유럽 쪽이 워낙 네. 자본주의 시스템이 먼저 도입이 됐고 무지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를 더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 네.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발전해왔고 그게 문화가 중첩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는 그게 엄청난 거죠. 양 자체가.
네.
그리고 한국도 요즘에는 이제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30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그게 원래는 문화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시간.
예. 근데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뭐 동양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거든요.
네.
후발주자고 그나마 한국이나 일본이 그나마 좀 빨리 뛰어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상황이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송쌤의 이야기로는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에 대한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덕후처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것이다.
덕후가 어떻게 보면 일본도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네.
서양의 양덕으로 일컬어진 분들은 다 자기 생업은 다 하면서
네. 네.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발전된 덕후인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스케일이 굉장히 크세요. 예를 들면 네. 트랜스포머 팬이 있다. 그러면 진짜 트랜스포머의 크기로 그 로봇을 만들어요.
네, 제작을 하죠.
모형을.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만드냐? 고물상 하시는 분이 네. 자기 고물상에 있는 그 금속 부치 가지고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취미 생활로 그걸 하시는 거죠.
이거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를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안 하면은 넘어갈 것 같아서 그 일본의 오타쿠 분들이라고 막 표현되는 그런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뭐 풍요로운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뭘로 먹고 사나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저렇게 맨날 집에서 밤새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게 뭐 코스프레 따라다니고 행사 따라다니고 또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러면 도대체 돈을 언제 벌고 뭐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집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전에 제가 그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분도요. 거의 집에만 계시는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셀을 받아서 본인이 색을 칠하면서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걸로 자기가 돈을 모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혼자 살고.
그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최저의 생활을 하시는 거죠. 필요한.
아니 거니까. 근데 집세도 들어갈 거고 먹고 집이... 먹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그러니까... 집세가 문제인 사람이 있군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일들을 다 하세요. 보면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시고요. 오히려 전문 직종들이 많아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네. 말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진형 그리... 선진 진짜 발전된 네. 오타쿠라고 말 오덕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고물상을 하시면서 트랜스폼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정말 집에만 박혀 있는 분들은 아까 석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당장
그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300, 300 이상을 번다고. 물론 이제 물가가 높은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네. 어차피 그, 저기, 인간이 필요한 그 최저 수준의 금액은 비슷해요. 한국이나 여기나, 거기나. 그래서 그거에 지출하고, 그러니까 그, 오히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죠. 오타쿠 좀, 중에서는.
네, 좀 왜냐하면, 궁금했어요. 그게 부,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데.
안 되시는 분들, 네. 아까 얘기했던 분들은 히키코모리하고 또 따로 얘기를 또 하잖아요. 완전히 아, 틀어박혀 있는.
근데 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부모님의 의탁하는 경우도
네,
있고.
많죠. 네. 네.
아니면은 워낙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나라면 먹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은 다 먹고 살 만큼 어떻게 해놓고 그런 또 그 취미생활을 하세요, 보면.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아까 통태님 얘기하신 것처럼 먹고 살만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문화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그러한 매니아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재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에겐 그 얘기예요. 네. 진짜 한국에서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 진짜 막 이렇게 수집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몰두하시는 분들은 일반인 저 같은 서민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력을 뽐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요.
예를 아니, 들어 뭐.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어느 이곳의 회사의 또 어느 CEO 분께서는 500만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건담 그 사람 막 키만한 건담을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쪽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 안에 되게 고가의 건담 모형을 앞에다 세워놓을 수 있는 생각?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여유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게 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한국에서 일단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니아나 오타쿠를 일컬어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물론 대학 때까지는 그냥 일반 대학생이었죠. 네. 제가 아는 분들도 멀쩡해요. 그리고 전공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 먹고 살 거는 다 해놓고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연구원 하시면서 이제 그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덕후하기도 힘드네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하고 네, 또 다른
다른 네. 분위기가 좀 다르고 제 논문을 좀 봤는데 네.
거기 논문도
비교 아 왜냐 비교한 게 좀 있어서 아. 한국과 일본의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네. 그러니까 모으는 쪽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유교 사상에 보면 정신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이론적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네,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본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네. 우리나라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가서 구하든지 이렇게 구해서 네. 굉장히 힘들게 받기 때문에 난 정품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오히려.
네. 그, 과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발끈하셨어.
아, 과시라기보다는. 아니, 맞아요. 아니, 그런 개념이에요.
발끈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드리려고. 네. 과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타쿠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쵸. 네,
왜냐면 소비 심리를 부추기니까요.
양산.
네.
지금 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시장을 만들었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오타쿠냐 오타쿠가 아니냐는 뭘 보면 아냐면요 모으는 그 종류를 보면 알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소품종 다량 아니 다품종 소량으로 이제 저는 모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떠한 뭐 퍼스픽 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번에 블루레 나왔잖아요. 예. 저는 한정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 디스크 안에 담기는 내용물만 동의를 하다면 네. 저는 가장 싼 걸 사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섭렵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신적으로.
네. 네.
그런데 그게 요번에 퍼스픽님만 하더라도 그 종류가 다섯 가지인가 돼요. 내용물은 똑같은데 구성물이 다르면 뭐 예를 들면 뭐 스틸 케이스로 한 그 뭐 그 케이스가 이제 스틸로 된 거예요. 스틸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피규어를 하나 담아주는 피규어 한정판이 있고, 그리고 3D랑 2D 버전을 같이 놓은 그 2D랑 3D랑 합본판이 있고, 따로 나온 판이 있고.
피규어판 얼마예요?
77,000원.
아, 탐나네.
77,000원. 그거 지금 구하기 쉬워요. 그거는 절판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스틸판이. 스틸판이 요즘에 블루레이 수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스틸판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또 돈이 된다는 인식하에 아~ 그 상당수의 제작사에서 스틸판을 많이 내요. 저는 스틸판을 안 사거든요. 웬만하면.
피규어 사고
왜냐하면 보관할 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녹두 쓸고
맞아요.
그냥 일반 케이스는 나중에 새로 사서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안 사요. 또 스틸판도 또 뭐 이 재질에 따라서 퓨처판이 있고 무슨 뭐 독일제가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오타쿠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똑같은 작품을 여러 개를 구입하세요. 그 버전에 다 구입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봐도 저는 오타쿠가 아닌 거예요. 저는 싫어해요. 그런 거 많이 사세요.
지금 그 오타쿠의 재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한다 뭐 이런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고물상까지 다양한 직업까지 직업을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잡스와의 콜라보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타쿠로 시작을 해서 문화예술계, 뭐,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 뭐, 다른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유명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있나요? 오타쿠라고 하긴 그렇지만, 매니아로서 유명한 사람 중에 뭐, 한국에서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분이 당장, 많이 아는 분 중에 봉준호 감독 같은.
그렇죠.
그 양반이야, 뭐, 만화 매니아니까.
그거, 네. 설국열차를, 그 프랑스 만화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거 다른 나라에 번역 안 됐다면서요, 그것도.
네. 요번에 미국에서 번역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고 영화를 생각을 했다는 거 봐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니아에서 출발하신 분들의 강점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미세한 차이를 다 집어내고 그거에다 작품 안에 반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생산성을 연결되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작은 디테일에 열광하거든요. 사실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도 그 작은 디테일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디테일한 차이. 예. 별거 없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있나요? 보면 이거 디자인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미니멀리즘의 극치고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발상의 차이와 그 디테일의 차이. 스티브 잡스가 또 어떻게 보면 진성 오타쿠 중에 오타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맞아요.
양반도.
네, 맞아요.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신이 나셨네.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유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복이었던 게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분이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그렇게 못하시죠.
문제아가 됐을까요?
문제아가 아니라 그냥 뭐 무뎌져서 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되게 저기 뭐야
힘들어하면서
사회 부정응자 그랬을 확률이 높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 문화의 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미국이 아직까지 무시를 못하는 거죠. 물론 조금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요소가 많은 나라이면은 분명한데. 뭐 이 문화적인 걸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점은 또 무서운 점이 있거든요.
뭐 아까도 뭐 얘기했었지만 이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에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이기는 한데 그런 문화적인 거에 대한 포용력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고도화된 자본주의 또 사회다 보니까는 돈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뭐든지 포용하는 거야.
그렇죠.
한국하고 또 그게 달라요.
달라요.
한국은 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이데올로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잉크 자국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바로 걸리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거는 없는 편이거든요. 뭐 이제 몇 가지 사안에 제외하면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걸 굉장히 많이 포용을 해요. 돈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공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산성으로 연결될 때는 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돼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오타쿠들의 디테일에 강하다고 말씀하신 게 그 디테일이라는 거가 어떻게 쌓인 걸까요? 디테일을 왜 오타쿠들이 그 디테일에 강한 건지. 그
오타쿠가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매니아분들은 똑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다른 것처럼 계속 보다 보면은 미세한 차이까지 다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몸에 배어버리는 순간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에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그 중에 하나의 몰입에 대해서 얘기가 그쵸. 한창 이슈였던.
몰입이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쵸. 또 맞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몰입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몰입. 그 몰입하게 되면 그 대상을 남들보다 좀 더 다르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다른 말로 그런. 하면은 열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즘에는 이제 그 그냥 웬만해서는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자기가 뭐 어떤 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와 열정도 필요하고 그 남들하고는 또 차별이 돼야 되니까 그 미세한 디테일한 차이까지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의 방식으로 소비가 되고 생산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렇죠.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매니아들에서 출발한 그러한 문화적인 힘이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최근에.
저 요즘 예. 그 이거 자료 조사하다가 찾아본 게
정말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찾아본 게
근래에도 물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딱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X세대라는 부분이 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세대?
X세대가 90년대잖아요. 네. 네, 70년대생, 90년대 나왔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 혜택을 받았던 그 당시가 좀 그랬던 아이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좀 다른 개념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좀 실렸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만드는
예,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요즘 유행하는 응답하라 만들었던 그런 감독들이 다 그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여기서
않냐.
여기서 그 예. 공통점이 뭐냐면 응사랑 그 김태호 PD의 무도는 무한도전 이 두 가지는 응답하라 1994랑 디테일이에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네,
두 작품에서 보여지는 건 디테일의 끝을 보여줘요. 그게 사실은 김태호 PD의 예능과 다른 PD의 예능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거를 비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요번에 꽃보다 누나를 연출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나영석
PD는 그러한 디테일은 없지만 이걸 또 포지션을 잘 짜는
설정의 달인이죠.
설정을
하죠. 그런 달인. 사람들이 다 지금의 그 당시에 문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호황기였죠. 당시가. 아이폰 전까지는 정말로 막 돈을 물쓰듯 쓰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87년도에 한국이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자유화 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네.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도 예.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전에 이제 억압받고 있었던 게 다 해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일본 대중문화까지 이제 개방이 되었는데 예. 그런 것을 온몸으로 이제 흡수한 세대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30대? 뭐 30대,
40대 고
40대 초반 정도까지가 네, 그 고세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대시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알았어.
저도 그 세대인데.
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안타까움을 또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 밑에 세대는 또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한 또 그 분위기 속에 또 이렇게 자랐잖아요. 저희 때 경쟁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환장하겠는 거죠. 이제 저희 네. 세대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유가 없어요.
네.
요즘에, 맞아요. 네, 그런 거
요즘에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영화를 가장 많이 봤던 것도 정신적인 여유가 많았던 석사 2학기 3학기. 그 제가 그 시기에 1500편을 봤다니까요.
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봐도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알바도 되게 많았고요.
네.
어디 가서 일하면 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는 시기였어요, 진짜.
그 뭐 창업도 많이 하던 분위기고.
네, 근데 그다음에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기 네. 때문에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휴학을 한번 했었는데 그 휴학한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시스템도. 컴퓨터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비디오 영상에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 이거는 또 제 윗세대 얘기라 저하고 또 다른데 저는 이제
세대를 가르나요?
아,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가... 이렇게 오타쿠 네.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현대사를 다시 되짚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석사 때 이제 휴학을 저도 2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 이제 또 뭐 영화제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일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은 그 뭐랄까 직업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던 시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인들은 저를 되게 질타하고 너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이때가 아니면 못 즐기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유의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제 또래들이나 제 뭐 지금 20대들이 저희 세대 또래들이 만약에 오타쿠인 친구가 있다,
매니아가 될 수 없어.
지인이 있으면은 참 속 편하게 잘 산다라고 할 것 같아요. 참 속 편하게 산다.
실제로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 봐도 집이 잘 사는 경우에 그런 그 매니아.
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지 않고서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소비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유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은 돈이 풍족하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돈이 문화가 풍족했어요. 문화가
그냥
풍족했어요.
저희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저희
맞아요.
때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96학번인데 저희가 졸업할 때는 사실 취직 걱정 안 하던 시기거든요. 저희 때까지. 물론 IMF가 터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 제 전 세대 그러니까 제가 딱 IMF 때 졸업을 했는데 그 전 세대들은 사실은 취직 걱정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저건데 저희 때도 이제 98년도에 반짝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가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또 반짝 경기가 열렸었어요.
맞아요.
체육도 네. 막 대규모로 하고 그때만 거의 뭐 학고 수준을 맞던 애들이 학사 경고 수준을 받았던 애들이 뭐 삼성에 취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 후배들이 제 동아리 후배들 심지어 예. 저의 그 저기 뭐 진성 오타쿠 비슷한 이런 애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신적인 여유 속에서 문화를 굉장히 심취해야 하면서 뭐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게 힘들 거예요.
이쯤에서 막... 애호가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오타쿠처럼 하나에 빠지지 못하나.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다양하게 섭렵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오타쿠의 영역에 갈 수 없고 뭐 20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없어서
지금 거의 뭐
여유가 없어서고
고등학교 졸업과 네. 동시에 이제 취직에 대한 압박으로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뭐 송생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타쿠이고 싶으나 오타쿠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애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걸
근데 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
차이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도달하고 싶어서나 도달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애호가는 오타쿠랑은 또 성향이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른 건가요?
네. 딱 스톱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또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저는 딱 스톱해요. 어떤 거 좋아하는 거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나 그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애호가라고 하는 건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형 뭐 학습 비슷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몰입은 하는데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퍼스킹님은 이제 다 저는 끝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구성물을 다 봤어요 일단. 그 요번에 그 분류에 사가지고 한 8시간 되는 분량 다 받고 그럼 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몰입은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걸 찾아서 따라하는 거지.
계속 그냥 그런데
반복을 해.
반복해서 하는 네, 걸
오타쿠 분들은 보통 반복을 해요. 똑같은 걸.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실증이 나요. 그렇게 하면 실증이 나고 일단은
그런 거에 또 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또 파고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있다 또 다시 보면 또 달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거나 네. 다 비슷한
근데 저는 이제 네. 애호가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타쿠 분들하고 다른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몰입을 너무 강력하게 한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종류가 좀 많고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뭐 자기가 좀 시간 같은 것도 좀 제어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면,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오타쿠라고 네. 하면 약간 좀 장인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애호가드는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아주 잘 조립한 어떤 컴퓨터든 아니면 뭐 어떤 컴퓨터 하나를 굉장히 잘 조립하는 사람이랑 컴퓨터와 관련된 기기들을 이것저것 잘 다루는 사람이랑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차이랄까요?
무슨 이력서 같은 거 쓰면 특기 취미 쓰잖아요. 취미는 애호가인 것 같고요. 그걸 특기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오타쿠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그거를 특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전문화가 되어 있고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뭔가 연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타쿠의 경지인 것 같고. 근데 그걸 취미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연마가 되어 있다. 뭐 그 정도만 즐기고 있다. 라는 거는 애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특기 취미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가요? 설을 한번 그어주시죠.
그 오타쿠는요. 그 제가 느끼기에 오타쿠는 네.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 좋아하는 범위가 딱 카테고리가 굉장히 명확해요. 보통은 그 뭐 애니메이션이라도 특정 작품을 좋아한다든지 그거 이제 반복적으로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파생된 무수한 부가 판권 시장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구매하거나 아니면 상당량을 구매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럴만한 콘텐츠가 네. 오타쿠들이 생기는 그래서 에반게리온이 그래서 오타쿠가 많은 거구나.
왜냐하면 왜냐하면 에반게리온 자체가 오타쿠들이 만들었고 오타쿠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집단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아 뭔가 이렇게
그래서 사골게리온이라는 말.
그러니까 오랫동안 네. 파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파고 들어갈
파고,
꺼리가
파고 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꺼리들이 계속 있으니까.
심지어는 리메이크도 아니고 리바이벌도 아니고 뭐 되게 애매하게 지금 극장판을 또 다시 내놓고 네.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요. 오타쿠 문화의 핵심은 소비 심리를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거기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좀 뭐래 거기서 어떠한 특정한 재미를 찾는다면은 그거 어떻게 보면 오타쿠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난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애호가 예. 그 차원에서 딱 그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지점. 몰입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에서 거기서 이제 좀 많은 그 애호가 오타쿠 소리를 이제 오갈 수 있는 매니아와 매니악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네. 네, 우리 네. 콜라보고 그러기도 하니까 만약에 네. 우리 지금 네 개 코너가 있잖아요. 다 네.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오타쿠의 세포 순위랄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우선은.
지금 뭐 누구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인 영순위 1위는 송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뭘 내가 막, 나 애호가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말미했던 거.
퍼센티지. 뭐 오타쿠다가 아니라 오타쿠의 그런 세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 이렇게 합시다. 자, 뭐냐면 한쪽에는 오타쿠가 있고 한쪽에 애호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양쪽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치우치냐. 그러니까.
난
어느 쪽에 더 가깝냐?
난
애호가 제일
아닐까?
가깝냐? 그러니까 애호가 이기는 하나.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선. 왜냐하면
석세님께서
저 말고 송 쌤은 네. 왜냐하면 그 물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식 쪽으로 많이 파고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식을 협력하는 거에 굉장한 그 자부심과.
네. 아, 자부심은 없고 네. 그냥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재미 있잖아요.
근데 그 아는 거 디테일이
호기심.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호기심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해요.
나는 그러니까 송쌤이랑 같이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불러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영훈 선생님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그 얘기
그 양반은 진성 오타쿠.
그러니까 서로 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그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내가 한번 대화 나누니까 아유 뭐 일본의 그 뭐라 아니,
외색이 짙으신 분이죠.
네, 그렇죠. 네. 거의
이렇게 살고
와사비 색깔
너무 그 뭐랄까 그 근데 필요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요.
저희 대상 두 편 다 이영훈 특집으로 가면 안 돼요.
아 그렇긴 해요.
네. 아니 뭐
근데 이미 뭐
특집인가?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 이제 네 개 코너 다 봐도 각자 분야에 타쿠 기질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봉 PD님은 자기 스스로 자칭 이제 그런 심화된 에로틱한 것에 심화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시고 송쌤은 타칭 우리가 다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고 그리고 석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석쌤은 스스로
저요? 네. 100년 살았어요.
뭔가
현대사를 지켜보
난 100년쇼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
뭐 근데 특출나게 그런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거라 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깊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쌤처럼 재미는 있는데 금방 질려해요. 자꾸 저도 찾아 나서야 되는.
신영쌤은요?
저는 그냥 그게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영화 자체.
네, 영화 자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르도 그렇게 안 가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오그라드는 그런 멜로물이 아닌 다음에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보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줄줄줄 외우고 이런 건 있었어도 뭐 네. 하나 꽂혀갖고 막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있어요.
네, 저는 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쌤이라고 쌤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길로 접어들었어.
아유,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제가 성역을 제가 접근하긴 그렇고 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초심자
송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움찔움찔했던 게 저는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일본 드라마도 반복해서 보고요.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도 반복해서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막 DVD를 구입하거나 그러지 소장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좀 욕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예. 그 뭐지? 저 아까 김태우 PD 만 무도. 네, 무도를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데 달력이나 이런 거 사지 않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주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가끔은 사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소유하고 싶진 않아요, 딱히.
저는 그냥 꾸준히 보지, 반복해서 보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고. 1회부터 다시 보고, 근데, 또 다시 1회부터 다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무모한 도전 때부터 다시 보고, 뭐 이런 거.
아니, 뭐, 근데 무한 도전은 또 그러한 또 매력이 있으니까. 또 그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무한 도전의 또 색다른 맛이기도 하죠.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호기심에 출발한 거예요.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학과 선택도 그렇게 전에 했다고 살짝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에서 우연히 영화의 그 참맛을 알게 됐다구나. 흑백영화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서울 아트 시네마에 거의 뭐, 그 뭐, 출석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석사 논문 쓸 때쯤 되니까, 이게 공부가 또, 이게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저는 호기심에 출발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타쿠는 되긴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 하나 좀 진득하게 좀 하라고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발산형이고 오타쿠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렴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러고 보면 참 저는 하는 일은 하나를 못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일은 애호가처럼 하고.
네, 일은 네. 일을 애호가처럼. 맞아요, 맞아요. 일을 애호가처럼.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다 보니까 일은
일을 취미처럼 해요.
그리고 뭔가 파고드는 거 봤던 거 또 보고 있고 집에 가서는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결론이 이상하게 났네요, 그렇죠? 아, 시간이 다 이게 다 돼서 이제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 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역사부터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정말 재미없게
서양도 갔다 오고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네.
근데 뭐
듣는
그런
분들은 훨씬 재밌을 것 같고
키워드는 네. 몰입이 아니었나?
저는 마이크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게. 네. 네. 석태의 백년초 파일럿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지요.
네, 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때토크 우리가 네. 다 같이 모이는 코너로도 찾아뵐 거고요. 또 오나전 네. 타쿠부에서 준비한 워킹 타이틀, 그 네. 러브 액츄얼리 만든 영화사 아시죠? 네, 워킹 타이틀에 대한 그런 특집. 그리고 또 송쌤이 또 야심차게 준비 중이신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특집도 1월 달에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왜 내가 준비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요. 나 사실 요즘에도 봤어요.
그것보다 백년쇼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다방을 들으시고 이건 좋다 혹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충고나 지적도 저희는 달게 받겠습니다. 칭찬거리는 또 마음껏 해주시고요. 저희 영다방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홈페이지, 이메일, 또 최근에는 공식 카페가 생겼는데요.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페이스북은 모모.아트하우스, 트위터는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는 시네아트, 이메일은 ydb, 영다방의 약자죠. ydb@cines.co.kr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카페는 cafe.naver.com/momoydb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